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읽은 본문을 가지고 욕망을 잘 다스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여러 원칙들과 규례들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들과 어떤 원칙들이 규례들이 제의적인 측면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일상 속에서 그런 원리와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이 레위기가 특별히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어떤 거룩한 삶의 어떤 원칙, 원리들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내 욕망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원칙은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규례들이 나오는데 먼저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뭐 가축을 다른 뭐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또 두 종자로 이렇게 섞어서 뿌리지 말라.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기본적인 창조 질서를 지켜라. 뭐 본연 그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지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왜 가축을 다른 종류와 그렇게 교미를 시키고 왜 두 종자를 섞어서 이렇게 뿌립니까? 어떤 이것이 뭐 창조적인 접근이 아닌 것이죠. 주어진 것 외에 더 색다르고 더 특별하고 더 좋은 것, 더 다른 것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뭐 유전자 조작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종과 이렇게 교배나 뭐 접종 접목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달고 그리고 더 오래 가고 더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한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이제 과목을 심어서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와요.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년 동안에는 먹지 말고 그러니까 4년이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섯째 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라는 말씀이 조금 특이하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에게 베푸는 어떤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증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당장에 수확을 해서 먹고 싶고 누리고 싶은 어떤 욕망을 잘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4년을 참아야 해요. 참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이 거름이 되고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처럼 소산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당장에 먹고 싶고 당장에 누리고 싶고 당장에 얻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그런 복을 기대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땅이 할례받지 못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땅은 세상 문화가 팽배한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민족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나를 더 이롭게 할 만한 것들이 가득하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저 좋은 것이 아니고 할례가 필요한 것이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사실 먹고 살게 하고 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할례가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새롭게 되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과 28절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머리가를 둥글게 깎는 것, 또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것, 죽은 자로 인해서 문신하고 무늬를 넣는 것이 이방인들의 어떤 풍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더 세련되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구별, 다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 딱 보면 저 사람은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외모로. 요즘 세상 문화가 더 세련되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 문화에 이렇게 뒤처지거나 뭐 유행에 뒤처지면 뭔가 이렇게 도태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인가 생각되어서 막 누구보다 앞서려고 하고 막 유행을 선도하려고 하고 문화를 다 알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26절을 보면 피를 먹는 것, 점치는 것, 그리고 술법을 행하는 이야기도 나오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는 겁니까? 고대 사람들은 피에 생명이 있고 피에 힘이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사자의 피를 마시면 내가 사자의 힘을 얻게 되고 곰의 피를 마시면 내가 곰의 피를 얻게 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결국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점을 치는 것, 술법을 행하는 것도 더 안정되고 더 부유하고 더 풍요로운 삶에 대한 어떤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잘 되는지 잘 안 되는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것이고 잘 되기 위해서 저 더 잘 되게 해달라고 술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또 29절을 보시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창녀는 그저 몸을 파는 사람이 아니죠. 대부분이 신전에 고용된 창기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성관계를 맺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이 더 비옥하게 되고 풍요롭게 된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더 풍요롭고 화려한 삶을 위해서 뭔가 딸까지 내어주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켜라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3절에도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여섯째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라는 거죠. 왜 쉬어라라는 겁니까? 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욕망을 다스리고 절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복을 누리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쉼도 없이 일하고 그래서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소를 귀히 여긴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신접한 자, 박수, 믿지 말고 추정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풍요롭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그런 신접한 자와 박수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거의 모든 끝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 여러 나오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욕망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족한 줄로 아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룩한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어떤 거룩한 삶의 원칙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어떤 나의 욕망을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규례, 원칙입니다. 오늘 보면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여자 노회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사람을 그러니까 범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노회는 재산이죠. 물건입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도구화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인격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5절과 36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뭐 에바, 뭐 흰 이런 건 어떤 도량형이죠. 그런데 그 도량형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내게 뭔가 물건을 사거나 팔러 왔을 때에 도량형을 속임으로써 그 사람을 뭔가 이렇게 돈으로 보는 그런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또 32절을 보시면 3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32절 시작.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샛머리, 노인은 약하죠.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또 이렇게 목축하는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접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 이미 힘이 다 빠지신 이런 어른들은 사실은 사회적인 어떤 약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약자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힘이 없다고 뭔가 이렇게 쓸데가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을 이렇게 제껴버리거나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른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뭐 외국인 노동자 또는 우리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돕고 섬겨라 뭐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With You 사역은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구절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두 번째 원리는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삶의 원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욕망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 돕고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도구화하지 않고 그들을 온인격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잘 돕고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